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찬양 듣고요.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붙잡고 살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깨달아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본문을 바로 시작하겠는데요. 본문을 바로 시작하면서 본문 이해에 필요한 배경 지식을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본문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공관복음서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있고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게 있고 어떤 거는 복음서 특징에 맞게 그 복음서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은 바로 이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둘째는 본문이 본래 기록된 헬라어 본문에는 이 첫 글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글은 뭐 대문자, 소문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없지만 영어도 처음 시작할 때는 대문자로 쓰잖아요. 그리고 문장의 내용이 이제 바뀌면서 새롭게 될 때는 대문자로 씁니다. 그런 것처럼 이 원래 적혀져 있었던 이 헬라어에서는 오늘 본문이 첫 글자가 대문자로 기록되면서 앞선 사건하고는 다른 시간대, 다른 장소에서 이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귀신 들려 간질병 증세를 보이고 있는 아이를 치유한 사건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본문에서는 이 글자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셋째는 가버나움이라는 장소가 나오는데 이 가버나움이라는 장소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이자 예수님의 주요 거주지였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곳저곳 돌아다니셨잖아요. 사역하시면서. 그런데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은 예수님께서 납세 의무를, 그러니까 세금을 납부하셔야 할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을 때 세금을 받으려는 사람이 나온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전개 가운데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나오는데 이 반세계를 받는 자들은 성전세를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보통 성경에 나와 있는 세리, 사케오와 같은 사람과의 직업과는 조금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세리는 죄인과 같이 취급하고 사람들이 세리를 굉장히 미워했잖아요. 그런데 이 성전세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세금을 받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거부감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세는 유월절 직전인 아달월이라는 달에 냈습니다. 뭐 아달월이라는 달의 표현을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유월절이 가까이 온 그 바로 직전에 이 성전세를 거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실 때가 임박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성전세를 내라 그래서 그 사건이 전개되는 그런 내용들만 보여준 게 아니라 이 시기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가 됐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현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몇 가지 더 다룰 것이 있지만 그거는 이제 본문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배경 지식 속에서 오늘 설교의 말씀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이르셨을 때에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나오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이제 베드로에게 얘기하죠. 너의 선생님은 반세계를 내지 않으시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서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로 이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큐리오스, 주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너의 선생님은 이라고 하는 이 선생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스승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존중이나 그분을 정말 이스라엘의 선생님으로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냥 여러 선생님들 중에 한 명 정도로 생각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들이 예수님께 세금을 내시겠냐라고 물어보는데 그 중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WBC라는 주석이 있는데 거기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은 매년 성전세를 내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 유대인이라면 유대인 남자, 특히 20세 이상 남자가 되면 당연히 그 성전세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있었던 에세네파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성전세는 태어나서 한 번만 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금 지어진 성전은 헤롯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증축된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굳이 우리가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석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예수님께서 에세네파에 속해 있는 당시의 종말론적인 예언자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안 내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 속에서 너의 스승께서는 이 성전세를 내시겠느냐? 안 내시지 않겠냐? 라고 질문을 했다는 거죠. 어쨌든 이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내신다 라고 확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가 내신다 라고 한 이 내신다라는 단어는 자기가 굉장히 이건 정확한 거야, 분명한 거야, 그럴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그 표현으로 얘기했어요.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없죠. 나는 성전세를 내겠다. 성전세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 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었지만 자기가 지뢰지는 자,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됐어요. 우리가 또 뭐 이런 것을 통해서도 베드로의 성격을 잘 알 수도 있겠죠. 늘 앞서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먼저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시므나 내가 생각하기에 세상 임금들은 누구에게 과인세와 국세를 내느냐라고 받느냐라고 물어보셔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질문하셨거든요. 자기 아들들에게 받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받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옛날 왕정시대에 왕의 아들들이 세금을 냈겠습니까? 안 냈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질문이라서 다들 대답을 안 하시는데 보통 뭐 왕의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옛날 그 역사를 봐도 높은 신하들이나 관직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세금을 안 냅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보통 다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히려 세금을 누리면서 살죠, 그 사람들은요. 자, 베드로도 아주 상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으로만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성전세를 내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세금을 내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또한 이 성전세라는 것이 본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 중에서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내야 하는 것으로 자기의 생명의 속전입니다. 이건 출애굽기 30장 11절을 말씀해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 속전은 사실 유월절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키실 때 탈출시키실 때 열 가지 놀라운 재앙, 능력을 펼치시잖아요. 근데 마지막 제약이 뭐죠? 장자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첫 번째는 자녀들은 아들들은 다 죽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짐승들의 첫 번째 것까지도 다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든 첫 번째 것들이 죽어야 되는 그 재앙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우슬초라는 것에 찍어가지고 문지방에, 임방에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신이 왔다가 넘어간다 해서 패스오버, 유월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는 죽음의 날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이 살아난 날인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 속전이라는 것을 내게 되었고 이 속전이 나중에는 발전해서 성전세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들로 성전세를 내고 있었으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이 대신 속함을 받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속전을 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연히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정당한 권리죠. 나는 세금 낼 수 없다라고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그게 나의 정당한 권리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이 이 성전세를 내지 않으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당한 자기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오히려 세금을 바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자기의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셨을까 하는 것을 오늘 좀 나누고 싶어요. 본문에 기록된 표면적인 이유는 세를 받으러 온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족이라는 단어는 걸려 넘어지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우리는 마태복음을 함께 보면서 예수님께서 많은 논쟁을 율법사들과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과 했던 것들을 이미 보았습니다. 특별히 안식일 논쟁은 굉장히 치열하게 했고 또 음식을 먹으면서 손 닦는 그 정결에 대한 내용도 예수님께서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외식함에 대해서는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셨던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금을 거두러 온 사람들하고도 논쟁하실 수 있었어요. 분명한 본인의 논리를 가지고 이 부분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는 안 낼 수 있다, 아니 안 내겠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과 이 논쟁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세금을 내도록 주관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세금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요, 심부름꾼이에요. 실제로 이 세금을 받도록 하는 사람들은 당시의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룹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파견되어서 방방곡곡에 그냥 받고 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권리가 있지 않아요. 당신은 안 내도 됩니다. 이런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이 논쟁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굳이. 오히려 싸움만 커지는 거죠. 소비적인 논쟁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들과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세금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또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다 해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의 위치에서 이것을 아 당신은 그리스도시니까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세금을 받으려는 자들 사이에 곤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배려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들을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유인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한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말씀하시던 바로 그 시점에서야 사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었겠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행한 일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알 수가 있어.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자마자 성전세를 사람들에게서 받고 제대로 관리되었어야 할 성전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장소여야 하는데 하나님의 본래의 뜻과는 상관없이 돈 벌기 위한 장소로 바뀌고 제사장들의 욕망을 채우는 장소로 변질된 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거기를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잖아요. 성전세를 내라고 온 사람들하고는 논쟁하지 않으셨지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는 그들의 모든 것들이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또한 23장에서는 성전을 바르게 세워야 할 사람들이 외식함을 책망하셨고 24장에서는 불법과 불의를 행하고 있는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한편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하게 세우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별거 아닌 일에는 다투시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과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의 회복에 집중하시기 위해서 세받는 자들과 논쟁을 피하시고 정당한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신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속전을 내실 필요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정당한 자기 권리를 내놓으시고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속전이 되어주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속전을 면제받게 하시려고 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제자의 삶을 가르치실 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울은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굉장히 닮았어요. 고린도전서 9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몇 사람에게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서 바울은 자기가 자기 권리를 다 쓰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자기 권리가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그러나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로마 시민권에 대한 권리를 아무 때나 쓰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만 사용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히려 자신이 여러 가지로 자유롭지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주었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지 않은 이방인들을 대할 때는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거죠. 그는 여러 가지로 사실 논쟁거리가 너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율법 있는 사람들과도 논쟁할 수 있었고 율법 없는 사람하고도 논쟁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옳다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자기의 주장을 나타내고 자기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고 그 사람들이 틀렸다라는 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편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그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으로 그들을 감싸안아 주었다는 거죠. 자신의 권리로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권리를 죽여서 그 사람들을 품어주는 삶을 삶으로 그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행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고린도전서 8장에 기록된 우상제물을 먹는 일에 관해서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8절부터 13절 말씀드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것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강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자랑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고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은사를 받았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오히려 자랑하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것을 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시장에 파는 고기들은 대부분 우상에 바쳐졌던 것입니다.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기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저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에게 드렸다가 가지고 와서 판 거기 때문에. 그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쟁을 한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신이시고 우상은 다 헛된 건데 받쳐졌다 온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냥 먹으면 되지.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약한 사람들은 아 그래도 좀 찜찜한데 아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옳은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히려 우상 섬기는 곳에 가서 거기서 함께 고기를 뜯어 먹은 거예요. 아 이거 별거 아니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기 가서 같이 그들과 함께 고기를 먹을 수 있을까? 우상 괴물을 먹을 수 있을까? 하는 것 때문에 갈등이 생겼다는 거죠, 교회 안에.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믿음이 좋은 사람들 말처럼 우상은 뭐 별거 아니고 뭐 받쳐줬다고 먹을 수도 있지. 그거 별거 아니라고 나도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한 사람이라도 실족을 한다면 나는 그걸 꼭 먹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다. 차라리 먹지 않겠다. 내가 그것을 먹는 것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상처를 받는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 안 먹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기 먹을 수 있는 권리 있어요? 자신의 믿음으로 봐도 그 별 문제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영혼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흔들린다면 내가 그거 차라리 안 하고 말겠다는 거죠. 야, 한국에 있을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미국 오니까 목사님들 골프 치는 것 때문에 말 되게 많더라고요. 아, 목사가 어떻게 바쁜 시간에 그냥 하루 종일 골프장에서 골프를 칠 수 있어. 어떤 분들은 또 아, 목사님도 운동해야지. 골프 좀 치면 어때?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게 그렇게 신앙 안에 중요한 내용인가요? 누군가가 그것 때문에 넘어진다면 저는 정말 평생토록 골프 안 치겠습니다. 사실 지금도 평생토록 골프를 쳐본 적도 없지만 그게 그렇게 문제된다면 안 하면 되죠. 뭐 성도들이 그렇게 넘어진다면 아 그거 별거 아니야 뭐 하면 어때 하고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문제라면 안 하면 되죠. 근데 우리는 그 본질적이지 않은 것을 가지고 이 중요한 시기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때에 그 문제로 인하여 계속해서 부딪힌다는 거죠. 사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진리 때문에 싸우나요? 그것 때문에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보면 난 그거 안 해도 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것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올해는 올림픽이 있는 해입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2020년 도쿄올림픽이 열리는데요. 그 올림픽 때가 되면 꼭 한국 방송에서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올림픽 우리나라에 출전하는 종목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소개해요. 그리고 거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딱 보여주고 그 선수들이 훈련하는 장면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저는 그걸 볼 때마다 감동해요, 사실은. 그 운동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는가 하는 것을 봐요. 근데 그때를 보면 그래요. 올림픽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필요 없는 것들을 자꾸 내려놓습니다. 할 수 있는 거지만 먹는 거, 음식 조절도 해야 되고요. 자기가 즐길 수 있는 취미들도 내려놓고요. 오로지 거기에만 집중해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다른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유도 선수를 예를 들면 기술이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선수가 필살기 하나를 집중적으로 연습하는 거예요. 금메달 딸 수 있는 기술 하나만을 위해서. 하고 또 하고 연습하고 또 하고. 목표와 목적을 이룰 때가 가까우면 거기에 집중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의 때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서 집중해야 될 때가 있고 그것을 행해야 된다면 다른 부분들은 좀 내려놔야 될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권리를 내려놓아야 하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이요, 처음부터 이랬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 사람도 굉장히 치열하게 싸운 적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1차 전도여행을 딱 마치고 1차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그 전도여행을 하는 가운데 마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무슨 마가.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중간에 여행을 포기하고 돌아간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자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서 한 사람이 포기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니까 너무 지쳐 있었던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여행을 마치고 복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그때 자신의 동역자인 바나바가 자기의 조카인 이 마가를 또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아니 분명 그때 전도여행할 때 얘가 낙오해가지고 되게 힘들었는데 얘를 왜 또 데려가냐. 바나바는 그랬겠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니까. 아이 젊은 사람이 한번 실수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다. 그때 실수했지만 이제 잘할 거다. 아마 그렇게 다독였겠죠. 결국에는 이 문제 때문에 둘이 갈라져서 따로 전도여행을 돌았어요. 누가 옳으냐 하는 것 때문에 사실 싸웠겠죠.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골로새서를 보면 4장 10절에 나중에 마가와 함께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감옥에 갇혀있는데 마가와 같이 갇혀있었거든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같이 전도여행하다 같이 갇혀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 디모데에게 마가를 좀 데리고 와달라라고 부탁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동안 마가라는 사람도 많이 바뀌었겠죠. 변화됐겠죠. 그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아, 사람은 한 번의 실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구나. 한 번 실수했다고 그 사람이 끝이 아니구나. 아, 누구나 변할 수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더 성장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겠죠. 그것을 통해서 바울도 좀 넉넉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교회의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교회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 속에서 우리는 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싶어요. 나도 교회에서 좀 대접받고 싶고 뭔가 내 의견이 많이 반영됐으면 좋겠고 내가 리더로서 뭐 좀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싶기도 할 것이고 왜 나한테만 이렇게 하나 그런 생각들이 좀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또 때로는 내 것이 너무나도 내 의견이 정당한 것이기에 왜 들어주지 않나 그런 생각도 다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안 맞는 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누군가에게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 집사님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럼 또 누군가가 또 말씀하시면 집사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아마 그분들이 생각하기에 목사가 이렇게 지조가 없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진짜 다 맞는 말씀인 건 어떻게 해요. 근데 맞는 말씀끼리 사실 충돌을 하는 거예요. 다 옳은 말씀이고 다 교회를 사랑하는 말씀이고 다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말씀으로 다 하시는 말씀 모두가 다 좋은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집중했으면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그분이 속전을 내실 필요가 없으시고 자신이 속전이 되시는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완성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집중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며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는 성도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나의 정당한 자기 권리라는 것을 알지만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교회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위해서 때로는 내가 정당하지만 내 말이 틀린 게 아니지만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때로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부분들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한 영혼 한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것을 위하여 지식에 사랑을 더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지 않으셔도 됨에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행하셨던 모습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아시고 그 본질의 회복을 위하여 자기 권리를 포기하셨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또 내가 교회 안에서 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들을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요약해서 제가 한마디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겠죠. 아들들은 새를 면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주라.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따라서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